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북한의 20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를 정치적 도발로 규정하고 미국의 대북 적대 행위가 새로운 핵실험을 더 이상 자제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은 또 결의안 통과 배후로 미국을 지목하고 미국이 유럽연합과 일본을 앞세워 국제사회에 압력을 행사해 결의안을 강압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인권 분야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 의지를 밝혔음에도 미국 등이 이를 거부했다며 이로써 대화는 물론 교류 협력의 문도 닫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각국이 정세 완화를 통해 6자회담 재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시설 가동이나 운영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북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20일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 최룡해 노동당 비서와 회담한 뒤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회담을 시작하기 앞서 행한 연설에서도 최룡해 비서의 러시아 방문이 6자회담 재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러시아는 김정은 제1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북한 지도자의 러시아 방문 문제가 논의됐느냐라는 취재 기자의 물음에 최고위급을 포함한 북한과의 다양한 수준에서의 접촉을 위한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공급할 경우 동부지역 사태는 더 악화될 것이라고 러시아 정부 당국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0일 만일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비살상 무기 지원 원칙을 변경한다면 동부 지역은 힘의 균형이 깨져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된 토니 블링큰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19일 열린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 정부를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 제공을 검토해야 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군사력을 강화하게 되면 러시아의 친러 반군 지원이 위축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우크라이나의 군사 장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 이 같은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 최대 500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체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합니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저녁 미 전역에 생중계되는 특별연설을 통해 이민개혁에 관한 청사진과 행정명령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9일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의 이민제도 문제점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불행하게도 정치권이 오랫동안 방치해 문제를 한층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이번 행정명령은 대통령으로서의 합법적인 권한 행사로 제도가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의회에 초당적이고 포괄적인 이민개혁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일방적인 행정명령은 권한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 텔레허시에 있는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20일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3명이 다쳤습니다. 범인은 이 대학 도서관 밖에서 유리창을 통해 건물 안쪽으로 총기를 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인은 대학 경비대와 대치를 벌이다 사살됐습니다. 경찰은 부상 정도가 심한 두 명은 병원으로 후송했고 나머지 한 명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총기 난사 범인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학 측은 사건 발생 직후 학내에 비상경보를 내린 뒤 학교를 일시 폐쇄했다가 상황이 종료된 뒤 경보를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뉴스 이주원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상량입니다. 2014년 11월 21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시각 한반도 소식의 주요 내용입니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의지를 확인했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프랑스에서 유학 중이던 북한 장성택 전 노동당 행정부장의 아들이 북송되기 직전 탈출했다고 프랑스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북한의 경제특구 가운데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은 라선과 원산, 은정, 신의주 정도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북한은 20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를 정치적 도발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성명은 미국의 대북 적대 행위가 새로운 핵실험을 더 이상 자제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이라며 북한은 미국의 무력 간섭에 대한 전쟁 억제력을 무제한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 직후 북한의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이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북한이 외무성 공식 입장을 통해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성명은 또 인권결의안의 통과 배후로 미국을 지목하고 미국이 EU와 일본을 앞세워 국제사회에 압력을 행사해 결의안을 강압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인권 분야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 의지를 밝혔음에도 미국 등이 이를 거부했다며 이로써 북한과의 대화는 물론 교류 협력의 문도 닫히게 됐다고 위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비롯한 추가 도발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노광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논평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핵 위협 등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또 북한이 유엔 총회 결의에 담긴 권고에 따라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 등 도발을 하지 않도록 육자회담 관련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0일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확인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는 상시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다만 그것이 가까운 시일 내에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핵시설 가동이나 운영에 대해 미국과 한국의 연합정보 자산을 이용해 계속 주시하고 있다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구축하고 있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이나 위협도 용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우리 한미정부 당국은 북한의 어떤 핵시설 가동이나 운영에 대해서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영변의 핵 재처리 시설을 재가동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의 분석에 대해 그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며 북한의 핵실험장이 있는 풍계리에서도 특이 동향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국제인권 전문가들은 유엔의 이번 결의안에 대해 국제사회가 인권 상황과 관련해 북한 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김정은 정권의 합법성에 치명타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이번 결의안이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디딤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is is precisely what we needed in order to make North Korean human rights crimes against humanity that may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상황과 북한에서 자행된 반인도 범죄 그리고 책임 문제에 대한 행동에 나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또 국제사회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을 알고 있으며 그런 상황에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고 있다고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풀이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이번 결의안이 북한 정권에 경종을 울렸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re is a clearly a wake-up call to Pyongyang that they need to recognize that the
국제사회는 이제 북한의 인권 기록이 얼마나 열악한지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점을 북한 정권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에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 통로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결의안 통과 소식을 알게 될 것이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합법성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니콜 비엘러 유엔 담당 부대표는 국제사회가 이번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행동에 나서기를 바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This General Assembly vote is really a clear signal to the Security Council that it has to take the human rights issue.
특히 이번 결의안은 안보리의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에 상정된 뒤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공식 채택됩니다. 총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로 전달되고 안보리가 결의안 내용대로 북한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하면 국제형사재판소에 조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에 반대하고 있어 안보리 논의 자체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로버트슨 부국장은 제3위원회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중국이 앞으로도 북한의 입장을 옹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보리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그러나 중국이 과거처럼 무조건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는 상황은 아니라면서 일부 북한에 대한 지지를 주저하는 모습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at is a signal to Pyongyang that they should be worried about whether they
중국의 이런 태도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전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우려해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라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특히 많은 사람들이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앞서 북한이 인권 개선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지켜보기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 스칼라츠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중국이나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By attempting to veto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China or the Russian Federation
중국과 러시아는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점점 더 반인도 범죄를 자행하는 정권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는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가 치러야 하는 정치적 대가가 계속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는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세르기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났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이 9.19 공동성명을 토대로 6자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 최룡해 노동당 비서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0일 모스크바 시내 외무부 영빈관에서 만났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푀니안 готов к возобновлению шестисторонних переговоров без предварительных условий.
북한이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을 토대로 전제 조건 없이 6자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음을 최룡의 비서가 확약했다는 겁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의 이 같은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며 미국, 한국, 일본 등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과 협력해 회담 재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19 공동성명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 체제에 복귀하는 대신에 나머지 6자회담 당사국들은 북한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Мы против того, чтобы использовать нынешнее положение на шестисторонних переговорах.
러시아는 한반도에서의 군사 대비 태세 강화와 과도한 규모의 군사 훈련에 반대한다는 겁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이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낸 메시지는 북러 관계를 발전시킬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국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룡의 비서도 이날 회담에 앞서 기자들에게 자신의 러시아 방문과 김정은 제1위원장의 친서가 두 나라 정상 간 긴밀한 관계 형성을 위해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비서는 푸틴 대통령을 만나 동북아시아 상황에 대해 솔직한 의견 교환을 했다며 이번 면담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최 비서와의 회담이 건설적이고 실무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며 북한이 한국, 러시아와 함께 천연가스 수송을 비롯한 3국 협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2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장관도 이번 회담에 참석했다며 북한 측과의 협상에서 양국 관계 발전 계획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최룡의 비서는 이날 모스크바 방문 일정을 마치고 러시아 극동 지역인 하바로프스크로 향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 중이던 북한 고위층 자녀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던 중 탈출해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 중이던 북한 고위층 자녀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기 직전 극적으로 탈출했다고 프랑스 언론들이 현지 시간으로 19일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유럽의 제3국 북한 대사관 소속 국가보위부 요원이 이달 초 파리에서 유학 중인 북한 대학생 한모 씨의 집에 들이닥쳐 한 씨의 여권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한 씨는 공항으로 가던 도중 극적으로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씨는 북한이 지난해 처형한 장성택 전 노동당 행정부장의 잔재청산작업으로 숙청한 인물의 아들로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의 수재로 알려졌습니다. 한 씨가 탈출을 결행한 것은 아버지가 숙청되고 가족과 친척들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사실을 알고 북한으로 송환되면 자신도 안전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씨는 현재 지인의 도움으로 모처에 몸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경찰과 한 씨가 다녔던 국립 파리 라빌레트 건축학교 측은 한 씨의 소재를 파악 중입니다. 라빌레트 건축학교 측 관계자는 경찰이 지난 14일 한 씨를 찾으러 학교에 왔다며 학교 측에서 학생과 교수 등을 대상으로 한 씨의 소재를 파악하려고 했으나 적어도 2주 이상 그를 본 사람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프랑스 당국의 협조를 얻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관계국 당국과 긴밀한 협의하에 사실관계 파악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9일 북한 인권 상황에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포함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가운데 파리 유학생 강제 송환 시도가 사실로 확인되면 북한의 국제적인 고립도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탈북자를 강제 북송한 적이 없으며 탈북자가 제3국행을 원하면 유엔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주한 러시아 대사관이 밝혔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한국의 여당인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과 러시아의 탈북자 강제 북송 협정 관련 보도에 관해 주한 러시아 대사관으로부터 답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에 따르면 이 협정은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에 관한 법규를 위반한 자의 입국 승인과 신병 처리에 관한 것이며 러시아 정부가 협정 체결을 결정하기는 했지만 체결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대사관 측은 협정 초안이 동일 사안에 대한 표준적인 협정을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 내 탈북자 강제 송환과 관련해 지난 수년 동안 러시아 영토에 들어온 북한 난민이 송환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이 제3국행을 원할 경우 인도주의 정신과 인권 존중에 입각해 표준 절차에 따라 처리되며 이는 유엔 난민기구 러시아 사무소 측과 긴밀한 협조 아래 진행된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지난 7일 미국의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 NK뉴스는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9월 불법 체류자나 탈북자를 강제 송환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관련 문건 전문을 공개하면서 적법한 서류를 소지하지 않고 체류하다 적발된 사람은 구금되고 이후 인터뷰를 거쳐 불법 입국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일 내에 추방된다고 전했습니다. 협정은 그러나 적발된 개인이 본국에서 고문,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사형 혹은 박해 위험에 처할 것으로 보일 경우 각국은 송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달았다고 NK뉴스는 보도했습니다. 한편 하태경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인도주의 정신과 유엔기구의 절차에 따라 자국 내 탈북 난민 문제를 다루겠다는 러시아 정부의 입장을 환영하며 러시아가 중국의 사례를 따르지 않고 국제사회 규범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북한이 한국 정부에 요청했던 에볼라 바이러스 검역 장비가 개성공단에 설치됐습니다. 한국통일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어제 경의선 육로 북한 측 통행검사소 입경동에 거치식 열감지 카메라 석대를 설치하고 검역장비 사용 방법을 교육한 뒤 남측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장비의 가격은 한 대에 13,000달러로 북측에 일정 기간 무상 임대됩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달 29일 에볼라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발열 검사를 실시하면서 한국 정부에 검역 장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흘 뒤면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을 일으킨 지 4년이 됩니다. 한국 해병대 병력과 민간인 등 4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부상한 사건이었죠. 한국 군 당국은 서북 도서 지역에서의 전력 증강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입니다.
11월 23일 14시 34분경 북한군이 연평도 인근 해상 및 내륙에 해안포 수십 발의 사격을 자행하여 아군은 교전 규칙에 따라 즉각 강력한 대응 사격을 실시하였습니다.
북한의 기습적인 연평도 포격 도발이 일어난 지 4년. 한국 군 당국은 이후 서북도서 방어를 위한 전력 보강을 대대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2011년 8월 서북도서 방위사령부가 창설됐고 해병대 6여단과 연평부대 등의 병력 1,200여 명이 추가 배치됐습니다. 포격전 당시 유일한 대응수단이었던 K9 자주포수는 3~4배가량 늘었습니다. 다연장 로켓과 신형 대포병 레이더, 코브라 공격 헬기 등도 신규 또는 추가 배치됐습니다. 북한의 해안포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스파이크 미사일은 지난해 5월 전력화가 완료됐으며 무인기 탐지수단인 저고도 레이더와 타격수단인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도 배치됐습니다. 한국해병대 관계자는 연평도 포격 도발은 6.25 한국전쟁 이후 한국 영토가 적의 포탄에 공격당한 첫 사례라며 적이 언제든 다시 도발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 역시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7월 연평도 인근 서해 해상에선 10여 분 동안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과 한국 해군 간 사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한국 군당국은 긴급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최근 서해 NLL에 대한 북한 함정의 침범 및 사전에 계획된 정황이 다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NLL 무실화 책동에 대한 확고한 대응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지난 3월엔 북한이 서해 NLL 남쪽 수역을 향해 100여 발의 포 사격을 가해 한국 해병대가 300여 발의 대응 사격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서북도서를 향한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전술 비행선과 고속기동 전투부대 창설 등의 전력 증강은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전역에선 연평도 포격 도발 4주년 추모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한국국가보훈처는 오는 23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연평도 포격 도발 4주년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22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선 유가족과 해병대 간부 등 50여 명이 참석하는 전사자 묘역 참배 행사가 열리고 23일 연평도 현지 평화추모공원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4주기 추모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영국의 민간단체가 북한에 6번째 빵 공장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 어린이 2만 5천 명에게 매일 빵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현진 기자입니다.
영국의 대북지원단체인 북녘 어린이사랑이 황해남도에 새로운 빵 공장을 세웠습니다. 이 단체 관계자는 1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황해남도 과일군에 6번째 빵 공장을 세웠다며 공장 가동에 필요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Machines, as far as I know, are prepared and they made an arrangement about the building, but it's not operating.
제빵기계 설치를 비롯해 빵 생산 준비를 마쳤지만 아직 가동을 시작하지는 않았으며 단체 대표인 조지리 선교사가 방북해 공장 가동 행사를 열 예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공장이 언제 가동될 것인지는 밝히지 않은 채 새로운 빵 공장 건립으로 4살에서 6살 사이 북한 어린이 5천 명이 빵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출신인 북녘 어린이사랑의 조지리 대표는 지난 2001년 영국 시민권을 받고 평양을 방문하면서 북한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후 2006년 함경도 라진 지역에 처음으로 빵 공장을 세워 하루 2,500명의 어린이들에게 빵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평양과 평안북도 향산군, 황해북도 사리원, 남포 지역에 빵 공장을 세워 현재 약 2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북한 어린이 한 명에게 한 달간 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영국 돈 4파운드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영국의 바나바스 단체와 옥스팜 홍콩 지부, 교회, 개인 후원자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한편 북녘 어린이 사랑은 내년에 함경남도 단천에 새로운 빵 공장을 건립하는 등 앞으로 10년간 함경북도 함흥과 평안북도 구성과 정주 등 북한 내 26개 시군에 추가로 빵 공장을 세워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12일 한국 충청남도의 한 교회에서 모금 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이 단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You are to spread the word, to show the progress, some video, film, and introduce people to another.
모금 행사는 북녘 어린이 사랑의 북한 내 활동과 진전 상황 등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인들의 후원을 얻기 위해 내년에는 미국 지부를 개설할 예정이라며 북한 아이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네,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 특구 가운데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은 라선과 원산, 은정, 신의주 정도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들 특구도 본격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김현호 기자입니다.
싱가포르의 대북 교류 단체인 조선 익스체인지의 안드레이 아브라미안 이사가 19일 워싱턴의 존스 홉킨스 국제대학원 한미연구소에서 북한 경제특구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아브라미안 이사는 북한 경제특구의 기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 제정한 경제개발구법을 통해 지방마다 크고 작은 각종 특구를 설치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과 지방관리들도 열성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브라미안 이사는 이들 관리를 대상으로 평양과 원산, 라선 등에서 실시한 조선 익스체인지 경영 훈련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를 쉽게 감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 중앙정부의 지원과 개발 역량을 갖춘 특구는 라선과 원산, 은정, 신의주 등 네 곳에 불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They do offer platforms for experimentation in a country where
이들 4개 특구는 북한이 새로운 경제정책을 실험할 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라선에서는 북한 주민 개인이 아파트를 구입해 정식으로 소유권을 갖는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개인 재산권을 인정하고 여기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북한 당국이 검토하고 있다고 아브라미안 이사는 전했습니다. 원산의 경우 북한이 지난해와 올해 공식 발표한 경제특구 명단에는 들어있지 않았지만 지난 6월 관광특구로 지정된 뒤 통천과 금강산 지구까지 묶는 대규모 관광지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On their own, the Koreans have begun working on hotels. They've refurbished a couple of places. They're working.
아직 대규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지는 못했지만 북한 당국이 자체적으로 호텔 4곳을 정비하고 있고 하수도 시설을 정비하고 공항도 건설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미안 이사는 북한 관리들도 원산 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투자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관건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신의주 특구는 전통적인 중국과의 교류, 은정 첨단 기술 개발구는 평양과의 인접성 때문에 각각 성공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기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본격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You can't really do anything without using the internet. And they're beginning to grasp, I think, the importance.
외국인들에게 특구를 홍보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연결이 필수적인데 북한 당국이 최근에야 이 문제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브라미안 이사는 에볼라 사태에 대응해 북한 당국이 외국인의 입국 제한과 격리 조치를 결정하면서 혼선을 빚었다며 정책 결정자들이 실제 경제 현실과 동떨어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고려의 수도 개성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평양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프랑스 연구원들이 공동 발굴한 유물들인데요. 조은정 기자입니다.
송악산을 배경으로 개성 시가지를 에워싸고 있는 개성성. 고려의 수도 개성을 방어할 목적으로 건립된 개성성 유물 발굴 작업은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북한과 프랑스의 연구진에 의해 진행됐습니다. 연구진은 이 기간 중 도자기 조각 등 다양한 유물들을 발굴했고 이들 유물을 평양민속공원 조선민속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전시회는 지난 9월 15일 시작돼 이달 말까지 열립니다. 개성성 유물 발굴 작업은 북한 민족유산보호지도국과 프랑스 국립극동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샤바놀 프랑스 국립극동연구원 서울사무소 대표는 미국 APTN에 발굴 작업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북한을 방문해 준비 작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Donc la chose la principale, c'est qu'en fait, je ne pensais pas au début que nous pourrions arriver à un tel résultat.
샤버노 대표는 처음 시작할 때는 이만큼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 몰랐다며 북한 연구진과 단계별로 조금씩 작업을 해가면서 전시회까지 열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샤바놀 대표는 또 북한 연구진과 다양한 유물을 발굴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들 유물이 일반인들의 한반도 역사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의 윤종민 대외문제 담당관은 APTN에 이번 공동 발굴이 북한과 프랑스 간 우호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동 조사 발굴 전한 데 대해서 이번에 그 전시한 게 아주 상당히 기쁘고 그저 자랑스럽고 이제 1인 협조의 싹이 앞으로 두 나라 인민과 두 나라 사이에 이 친선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그 이바지하게 되지 않겠는가.
개성은 고려 500년의 수도로 고려시대의 문화유적이 즐비합니다. 이 지역의 고려시대 유물들은 지난해 UN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북한은 한국과도 지난 2007년부터 개성의 고려왕궁터인 만월대를 함께 발굴 조사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민족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전 세계에서 북한의 10대 여성 출산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N이 발표한 2014 세계 인구 보고서 내용을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9년에서 2012년 사이 북한의 15살에서 19살 여성 출산율은 1,000명당 1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N 산하 UN 인구기금은 18일 발표한 2014 세계 인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 10대 여성의 이런 출산율은 이탈리아에 둘러싸여 있는 유럽의 작은 나라인 산마리노 공화국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전 세계에서 10대 여성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1,000명당 229명인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었습니다. 세계 평균 10대 여성 출산율은 1,000명당 50명입니다. 북한의 2010년부터 2015년 사이 연평균 출산율은 여성 1명당 2명으로 전 세계 202개 나라 중 67번째로 낮았습니다. 이는 현재의 인구 구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구 대체 출산율인 2.1명에도 못 미쳐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1.3명으로 마카오와 홍콩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세계 여성들은 평균 2.5명의 아이를 낳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의 10살에서 24살 사이 인구 비중은 전체의 23%로 세계 평균 25%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만큼 젊은 층의 비중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 북한 인구는 지난해보다 10만 명 증가한 2,500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전 세계 202개 나라 가운데 49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한국의 인구는 북한의 두 배인 4,950만 명으로 세계 27위였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인구를 합하면 7,450만 명으로 세계 19위 수준입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으로 13억 9천만 명이었고 이어 인도가 12억 6천만 명, 미국이 3억 2천만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유엔 인구 기금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북한 인구가 0.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2010년부터 2015년 사이 태어난 여자 아이의 기대 수명은 73세로 전 세계 평균 기대 수명 72세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반면 남자아이의 기대 수명은 66세로 전 세계 평균 68세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북한의 산모 사망률은 2014년 출산 기준 출생 10만 명당 87명으로 세계 평균 210명보다 크게 낮았지만 한국의 27명에 비해서는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 밖에 북한의 피임 보급률은 2014년 기준 70%로 세계 평균 6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40분 지났습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 잠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아침 방송은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5,890, 7,235kHz로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9,490kHz로 10시부터 자정까지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 들어왔습니까?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2일 저녁 불법 이민자 수백만 명을 구제할 이민 개혁 조치를 발표합니다. 이란 핵 협상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사국들이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개혁 조치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이곳 워싱턴 DC 시간으로 오후 8시에 백악관에서 특별 정책 연설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민 개혁 조치를 담은 행정 명령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조처가 시행되면 미국에 있는 불법 이민자 1,100만 명 가운데 최대 50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공화당 측은 오바마 대통령의 조치가 집권 암용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심각한 정치적 대립이 예상됩니다.
네, 1,100명, 100만 명 가운데 500만 명이라면은 상당히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혜택을 보게 될 텐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개혁 조치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세부적인 내용은 오늘 오후에 발표되지만 윤곽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요. 네. 핵심은 불법 이민자들도 벌금과 세금을 내고 문제가 없으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면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불법 이민자라도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을 가진 자녀가 있고 미국에 일정 기간 체류했으면 추방을 유예하고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취업 허가증을 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살고 일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말이죠.
네.
만약에 체류 기간 기준을 5년으로 정하면 이렇게 되면은 구제되는 불법 이민자가 약 3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후에 시민권도 가질 수 있게 되나요?
네, 이번 행정명령에는 미국 시민권을 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대통령 권한 밖의 일인데요.
네.
하지만 이 추방을 유예하고 합법적으로 살면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내용을 보면 불법 이민자라도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가 상당히 많군요.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적법이 속지주의이기 때문인데요.
네.
부모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에 관계없이 미국 안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는 미국 국적을 줍니다. 따라서 불법 이민자라도 미국에서 애들을 낳으면 그 애들은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됩니다.
네. 자, 아까 최대 500만 명까지 혜택을 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나머지는 어떤 경우인가요?
네,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부모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혜택을 볼 수 있고요. 또 만약에 어렸을 때 미국에 와서 추방이 유예된 불법 이민자들의 부모까지 확대하면 최대 500만 명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2년에 이민개혁과 관련해서 첫 행정명령을 시행한 바 있었는데요. 이 16살이 되기 전에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왔고 5년 이상 미국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과 청년들을 추방을 유예하는 조치였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의회 공화당은 이런 조치를 반대하고 있죠.
네, 이 의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이민개혁 조처를 시행한 게 직권 남용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 지도부가 어제 오바마 대통령의 그 연설 일정이 발표되자마자 즉각 성명을 냈는데요. 이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무법의 제왕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또 공화당 안에서는 행정명령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2015년 회계연도 예산안 승인과 이번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연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정부 예산안 가운데 이민개혁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예산을 부분적으로 승인 거부하자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연방정부가 다시 문을 닫는 상황이 다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의회의 이런 비난을 무릅쓰고 오바마 대통령이 개혁 조치를 강행하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앞서서 백악관 인터넷에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요. 미국 이민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워싱턴 정치권이 너무 오랫동안 이 문제를 방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자신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해서 미국 이민 체계가 더 잘 작동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 안에서 올해에도 이민 개혁 법안이 추진됐지만 번번이 무산되고 말았는데요. 특히 불법 이민자를 구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는 통과가 됐지만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 하원에서는 표결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행정명령을 먼저 시행하지만 궁극적으로 연방의회에서 포괄적인 이민개혁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정치적으로는 중남미계 유권자들이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중남미계 유권자들이 아무래도 친이민적인 성향이 강한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처음 당선될 때 이민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서 중남미계 유권자들의 표를 많이 받았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패했지만 2년 뒤에 다시 대통령 선거 그리고 의회 선거를 치르는데요. 이민개혁을 통해서 중남미계 유권자들의 지지와 이민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는 일반 유권자들의 지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그 중간선거 결과가 뭐 내년에는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다수당이 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 개혁 조치를 되돌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없습니다.
네.
법적으로 의회가 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행정명령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민개혁을 둘러싸고 앞으로 아주 심각하게 정치적 대립이 생길 걸로 보이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가 이 정부 예산안 등과 연계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제동을 걸려고 할 겁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2년 뒤에 끝나는 것도 문제인데요. 그래서 후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행정명령을 연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민개혁이라는 과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새로운 흐름이 생긴다면 다시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많은 전문가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네, 여론조사를 해보면 미국인 대다수가 이 이민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이 미국 USA Today 신문이 시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보다는 의회 차원의 조치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응답이 46%로 이 행정명령을 그냥 강행하라는 그런 의견보다 의견 42%보다 조금 많았습니다. 또 다른 신문인 이 월스트리트 저널 조사에서도 48% 대 38%로 의회의 조치를 기다려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이란 핵 문제 관련 소식인데요. 자, 핵 협상 시한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4일인데요. 시한의 타결 가능성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쉽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오스트리아 빈에서 지난 18일부터 협상 시한을 앞두고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19일에는 이란과 다른 당사국들 사이에 차관급 양자 협상이 진행됐고요. 이어서 20일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프랑스 파리를 거쳐 빈에서 협상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과연 협상이 시한 날에 타결될지는 알 수 없는데요. 물론 극적으로 타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방 고위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시한이 연장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해 11월에 처음으로 잠정 타결안의 합의를 보면서 이란 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참 높았었는데요. 최종 타결은 여전히 어렵네요.
네, 이란 핵 협상 당사국들은 잠정 타결 후에도 최종 타결까지 매우 어려운 과정이 될 거라고 이미 예고한 바 있었습니다.
네.
이 핵 협상에는 이란 외에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 그리고 독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협상 목표는 이란 핵무기 개발 의혹을 해소하고 이란에 대한 관련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건데요. 미국 등 서방국들은 이란이 몰래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을 갖고 있고 이란은 자꾸 핵 프로그램이 평화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어떤 문제가 쟁점인가요?
이란은 자국의 평화적 핵개발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태도인데요. 현재 협상에서는 과연 이란의 우라늄 농축 능력을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느냐가 핵심 쟁점이고요. 또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방법, 그러니까 합의 이행을 보면서 과연 어떤 수준으로 제재를 풀어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아마노 유키아 사무총장이 이란이 핵무기 개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사찰에 충분히 협조를 안 한다고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핵협상 타결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이란은 앞서 군기지에서 핵무기 개발용으로 의심되는 고폭 실험을 실시했는데 IAEA는 그동안 이 군사시설에 대한 사찰 또 유혹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협조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IAEA 측의 설명인데요. 이란은 IAEA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는 지키겠지만 그 이상의 특별 사찰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또 이란 측은 문제의 군 기지가 핵시설이 아니라면서 IAEA가 접근하는 것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서방국 고위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협상 시한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언급이 나오고 있나요?
네.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죠. 이 토니 블링크 현 백악관 국가안보부 보좌관이 19일 의회 인사청문회에 나와 현재로서는 시한 내 타결이 어렵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네.
필립 해먼드 외무장관도 시한 내 타결 가능성이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앞서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시한 연장 가능성을 언급했었는데요. 한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파리를 거쳐 빈으로 향했는데 국무부는 케리 장관이 언제까지 빈에 머물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막판에 극적인 타결이 이뤄질지 눈길을 끄는데 미국 정부로서는 만약에 이란 핵협상 타결이 성공한다면 아주 중요한 외교 업적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지구촌을 듣고 계십니다. 자,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남태평양의 섬나라인 뉴질랜드를 방문했네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19일 중국 정상으로는 11년 만에 처음으로 뉴질랜드로 국빈 방문했습니다. 시 주석은 전용기편으로 부인 펑리 위안 여사와 함께 오클랜드 국제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이날 공항에 존키 뉴질랜드 총리 부부 등이 나와서 시 주석 부부를 영접했습니다.
네, 방문 목적은 뭔가요?
시진핑 주석이 이날 현지에서 양국 관계와 관련된 연설을 했는데요. 시 주석은 수교 42년간 양국 관계가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시 주석은 멀리 보지 않으면 길을 잃게 된다는 마오리족의 속담을 인용하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만에 대한 흥미로운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인류가 비만 때문에 부담하는 경제적 비용이 막대하다고요.
네, 국제 컨설팅 업체 맥킨지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담긴 내용인데요. 전 세계에서 비만으로 인한 경제 비용 손실이 연간 2조 달러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는 비만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또 비만으로 발생하는 병의 치료 비용과 비만 억제를 위한 투자 등을 계산한 건데요.
네.
2조 달러라고 하면은 세계 총생산의 2.8%에 해당하고요. 흡연이나 전쟁으로 인한 손실과도 맞먹는 수준입니다.
네, 그만큼 비만이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현재 전 세계 인구 3명 가운데 1명이 비만이거나 과체중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이 수치를 보고 좀 놀랐는데
네.
이는 영양실조 인구의 2.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과거에는 비만이 선진국만의 문제였다면 지난 10년 동안은 좀 덜 잘 사는 나라로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가장 비만한 나라도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 멕시코로 바뀌었습니다. 보고서는 이 추세대로라면 오는 2030년에 전 세계 성인의 절반이 비만이나 과체중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이렇게 비만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아무래도 식생활이 가장 큰 문제겠고요. 현대인이 갈수록 운동량이 줄어드는 것도 큰 이유입니다.
네.
보고서는 비만 원인으로 햄버거나 피자 같은 즉석식품 그리고 가공식품의 섭취가 늘어난 걸 꼽았습니다. 이런 식품들은 전통식품에 비해서 열량이 아주 높지만 영양 측면에서는 고르지 못하죠.
네.
또 쉽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비만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비만이 이제 국제적인 문제고 해결을 위해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식생활을 개선하고 운동을 늘리기 위한 사회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비가 온 후에 북부 지방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5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 기온 3도에서 15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아침 해 뜨는 시각 7시 26분 되겠고 해지는 시각 저녁 5시 19분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 하루 종일 흐리겠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 13도입니다. 남포 역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 14도입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12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성,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13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함흥 지역 오전에 구름 많겠고 오후에 구름의 양 줄겠습니다. 아침 최저 5도, 낮 최고 14도 예상합니다. 원산은 하루 종일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7도, 낮 최고 15도. 끝으로 청진 지역 구름 많겠습니다. 오후에는 구름의 양 줄겠습니다. 아침 최저 3도, 낮 최고 12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상 날씨 보겠습니다. 동해북부 앞바다, 먼바다 하루 종일 구름 많겠는데요. 먼바다 오후에 가끔 비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앞바다, 먼바다 오전에 가끔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정보였습니다. 2014년 11월 21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광장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5시부터는 VOA 세계뉴스와 라디오로 여는 세상 방송해드립니다. 오늘은 주간 경제뉴스 전해드리고 여러분을 과학세계로 안내할 열렬한 과학세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2015년까지 세계 빈곤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UN 새천년 개발 목표에 이어
북한이 유엔이 제시한 빈곤 퇴치 목표들을 이미 달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은 지난 2000년에 발표한 새천년 개발 목표에서
네, 청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라디오로 여는 세상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어집니다. 또 아침 방송 일상에 쓰이는 영어 표현을 알아보고 배우는 English with you. 오래전 오늘 일어난 역사를 알아보는 역사 속 오늘. 논평과 세계 뉴스까지 이어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함께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VOA.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북한의 20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를 정치적 도발로 규정하고 미국의 대북 적대 행위가 새로운 핵실험을 더 이상 자제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은 또 결의안 통과 배후로 미국을 지목하고 미국의 유럽연합과 일본을 앞세워 국제사회에 압력을 행사해 결의안을 강압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인권 분야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 의지를 밝혔음에도 미국 등이 이를 거부했다며 이로써 대화는 물론 교류 협력의 문도 닫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각국의 정세 완화를 통해 6자회담 재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시설 가동이나 운영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북핵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20일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 최룡해 노동당 비서와 회담한 뒤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회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행한 연설에서도 최룡해 비서의 러시아 방문이 6자회담 재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러시아는 김정은 제1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룡해 비서는 사흘간의 모스크바 방문 일정을 마치고 20일 저녁 극동 지역인 하바로프스크로 이동합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공급할 경우 동부 지역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러시아 정부 당국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0일 만일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비살상 무기 지원 원칙을 변경한다면 동부 지역은 힘의 균형이 깨져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된 토니 블링컨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19일 열린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 제공을 검토해야 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군사력을 강화하게 되면 러시아의 친러 반군 지원이 위축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우크라이나에 군사장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 이 같은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스트리아 빈을 방문 중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20일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과 회동할 예정입니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회동에는 캐서린 애슈턴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오늘 24일까지 이란 핵시설에 대한 다국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앞서 케리 장관은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 세계 강대국들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지만 협상을 위한 협상은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오는 24일 이후로 협상 시한을 늘리는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와 독일은 지난 1년 동안 이란과 이란 핵시설에 대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해왔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 최대 500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체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합니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저녁 미 전역에 생중계되는 특별연설을 통해 이민개혁에 관한 청사진과 행정명령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9일 인터넷 사회연결망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의 이민제도 문제점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불행하게도 정치권이 오랫동안 방치해 문제를 한층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이번 행정명령은 대통령으로서의 합법적인 권한 행사로 제도가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며 의회의 초당적이고 포괄적인 이민개혁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세계 뉴스 이주원입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안녕하십니까. 라디오로 여는 세상의 조승연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최근 여러 해 동안 마약 중독자 수가 매년 7천 명씩 꾸준히 늘어나서 총 2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9월 말 현재 전국에서 20만 4,377명이 마약에 중독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베트남에서 마약 중독자 수가 이처럼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관련 법규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법원이 재활시설 수용을 명령하거나 석 달에서 여섯 달 사이의 관찰 기간에도 마약을 중단하지 않는 중독자만을 재활시설에 수용하도록 규정한 현행 법규 때문에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전국 재활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33명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당국이 마약 중독자가 급증한 데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에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법제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를 여는 세상에서는 주간 경제 뉴스와 함께 여러분을 과학세계로 안내할 열려라 과학세상 그리고 만나고 싶었습니다 순으로 보내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끌었던 경제 관련 기사들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경제 뉴스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먼저 북한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죠.
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부대 산하 식품 공장들을 잇따라 시찰하면서 생산 현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15일 인민군 산하 식품 공장인 2월 20일 공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17일 조선인민군 제534 군부대 관하 종합식료 가공 공장 현지 지도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군 부대 산하 공장 시설들의 현대화 수준에 꽤 만족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바라는 현대화란 남의 힘과 기술을 도입한 현대화, 다른 나라의 설비들을 그대로 가져다 놓는 현대화가 아니라 주체적인 역량과 우리의 기술에 의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2월 20일 공장은 원래 생선 냉동과 절임을 주로 하던 공장이었는데요. 지난해 5월에 김 위원장이 현대화를 지시하면서 종합적인 식료품 가공 기지로 재건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군부대 관하의 식품 공장들이 후방 토대의 기초를 튼튼히 다져서 사회의 식료 공장들도 현대화를 이렇게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군요.
그렇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70여 개 주요 도시 가운데 지난해 신축 주택 평균 가격이 떨어진 곳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67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택값이 떨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어느 지역의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왔나요?
네, 상하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 수도 베이징은 1.3% 떨어졌습니다. 이 두 도시는 지난 9월에는 각각 0.8%, 0.4% 하락률을 보였는데요. 이번에는 낙폭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가격을 낮추는 등 판매 촉진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주택가격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이번 주 최룡의 북한 특사가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러시아와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최근 북한의 행보와 관련해 중국과는 다소 소원해진 반면 러시아와는 신미롤 시대를 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러시아 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서방 국가들의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제 유가가 지난 6월부터 30%가량 크게 떨어지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산 석유 제품의 판매 규모는 러시아 연간 수출액의 49%, 재정 수입 가운데는 45%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경제적 의존도가 높습니다.
러시아의 루블화 가치도 계속 떨어지고 있죠?
예, 맞습니다. 루블화는 지난 3개월에 걸쳐서 달러화 대비 23% 절하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지난 3분기 국내 총생산 GDP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0.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당초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는 약간 웃도는 수치지만 지난 2분기 성장률에는 못 미치는 기록입니다.
네, 한 가지 소식만 더 보도록 하죠. 한국에서 결혼 후 10년이 지나도 내 집 마련에 성공하는 가구가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한국통계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자기 집을 가진 가구 비중이 결혼 1년 미만 가구는 26.1%, 결혼 5년 차는 41.8%, 결혼 10년 차 48.3%, 결혼 30년 차가 66.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수도권 지역이 집장만 하기가 어렵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집장만 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서울에서 결혼 10년 차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가구는 10가구 중에 3가구에 불과했고요. 경기도는 3.5가구였습니다. 반면에 전라남도 광주와 전라북도 지역은 결혼 10년 차가 되면 절반이 내 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경제기사에 나오는 시사용어를 알아보는 경제 키워드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알아볼지 먼저 뉴스부터 들어볼까요?
흔히 공장도 가격이라 불리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10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달 신선식품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1년 전에 비해서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 키워드는 생산자 물가지수, 프로듀서 프라이스 인덱스입니다. 이 물가지수는 물가를 경제순환의 어느 단계에서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산출되는데요. 이 생산자 판매 가격에 입각해 작성되는 걸 생산자 물가지수라고 합니다. 이 생산자 가격의 동향을 측정하는 동시에 국민 경제의 물가 수준을 측정할 때 이 대표성이 가장 큰 물가지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오른다는 건 기업의 생산 비용이 높아져서 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자칫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는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과는 달리 올라갔죠?
네, 미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가 9월보다 0.2% 올랐습니다. 당초 전문가들은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서 9월에 이어서 10월에도 생산자 물가 지수가 0.1%가량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이렇게 예상과 달리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오른 건 이 서비스 부문의 물가가 오른 데다가 자동차 업계가 신년도 새 차종을 선보이면서 가격을 올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물가 상승폭이 아직은 연방준비제도 목표치 안에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부담은 없다는 분석입니다.
네, 주간 경제뉴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지식 충전, 재미 발전소, 라디오로 여는 세상. 라디오로 여는 세상은 세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이번에는 열려라 과학세상 들어볼까요?
열려라 과학세상.
과학 관련 소식과 흥미로운 과학 원리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열려라 과학세상 86번째 시간입니다. 열려라 과학세상은 먼저 최신 과학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사이언스 투데이로 시작합니다. 현재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영양 관련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회의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두 가지 심각한 문제인 비만과 영양실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 국제회의에는 최소한 세계 140개 나라에서 온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회의에서 수억 명의 영양 상태를 개선할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 소식 이은경 기자가 전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와 세계보건기구 WHO가 주관한 이번 회의는 영양과 관련된 몇 가지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영양실조, 비만, 그리고 굶주림과 연관된 만성질환 등이 논의됐습니다. WHO 보고서는 전 세계에서 8억 명 이상이 주기적으로 굶주림에 고통받는다고 지적합니다. 보고서는 또 1억 6천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만성 영양실조와 발육부진에 시달리지만 반대로 어린이 4,200만 명은 과체중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성인들의 영양실조나 과다 영양 섭취 분야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인구의 3분의 1인 400만 명이 굶주림으로 고통받을 것이라고 유엔이 경고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가뭄과 기근으로 허덕이고 있는 동아프리카 지역에
FAO와 WHO는 모두 세계 식량체계가 망가졌고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먹을거리를 제공하려면 이렇게 고장난 체계를 고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두 기관은 또 식량 공급 체계의 질을 좋게 만들고 좋은 먹을거리와 필요할 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요법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는 유엔 식량농업기구 대표부의 책임자 시앙 주니아오 씨는 좋은 영양이 여러 요소로 구성되기 때문에 식량 체계를 모두 다루려면 꼭 전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To us, the food system, I mean, it should be something from the farm to the table.
식량 체계라는 건 먹을거리가 농장에서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모든 과정을 뜻하죠. 재배와 처리, 저장, 배급, 가공, 그리고 소비 같은 과정이 다 포함됩니다.
FAO와 WHO는 이번 회의에서 광범위한 전략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이런 전략들을 실행할 계획들은 영양실조와 발육부진을 막기 위해 아이들이 태어나서 두 살 때까지 섭취해야 할 영양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행 계획은 또 사회에서 소외되고 잊힌 집단뿐만 아니라 임신부와 산모의 필요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촉구합니다.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의 정점은 2025년까지 굶주림을 없애고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를 예방하라고 국제사회에 촉구하는 정치적인 선언입니다.
2015년까지 세계 빈곤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유엔 새천년 개발 목표에 이어
북한이 유엔이 제시한 빈곤 퇴치 목표들을 이미 달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은 지난 2000년에 발표한 새천년 개발 목표에서 2015년까지 적어도 63개국에서 굶주림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한 바 있었습니다. 국제사회는 내년에 끝나는 새천년 개발 목표를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로 대체할 예정인데요. WHO에서 영양 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프란세스코 브랑카 박사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가 새천년 개발 목표를 능가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It's not enough to look at the underweight children. We have also to look at children who have not
체중이 미달한 아이들을 보살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발육부진 탓에 원래 자랄 수 있을 만큼 성장하지 못하는 애들도 보살펴야 합니다. 이렇게 충분하게 자라지 못한 아이들을 보면 열량 같은 수치뿐만 아니라 먹을거리의 질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는 양뿐만 아니라 질도 현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저 식량 안보만 다루기를 원하지는 않고요. 영양 안보도 논의하길 기대합니다.
한편 이번 국제회의를 주관한 관계자들은 영양이 단지 개인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영양실조가 전체 인구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영양에 대한 투자가 도덕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두 번째 소식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볍고 실용적이라는 이유로 물이나 음식 등을 담을 때 한 번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 용기를 씁니다. 하지만 이런 용기를 적절하게 버리지 않으면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물을 오염시키는가 하면 환경에 해를 줍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와 남미에 있는 나라에서 이런 위협을 이점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 다시 이은경 기자가 전합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수구에서 다른 사람이 무심코 던진 쓰레기를 주워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데이비드 키반데 씨는 일꾼 10명을 부려 매주 플라스틱 쓰레기 10톤을 모아 이를 킬로그램당 7센트에 팝니다. 키반데 씨가 관리하는 일꾼들은 이렇게 쓰레기를 줍지 않으면 모두 실업자 신세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현재 도시 청소를 도우면서 먹고 삽니다.
Go to other places where they don't pick these things.
사람들이 쓰레기를 줍지 않는 하수구에 가보세요. 그런 하수구는 다 막혀 있습니다.
사람이 모자라고 돈도 부족해 캄팔라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가운데 반 이상이 수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 대부분은 하수구나 강, 거리,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은 지역으로 흘러들어가는데요. 환경당국은 캄팔라 시내에서 매일 플라스틱 쓰레기 600톤이 버려진다고 설명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근거를 둔 주류회사 사브밀러사가 운영하는 플라스틱 재활용 연구소 같은 민간 회사들이 다시 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데 뛰어들었습니다. 플라스틱 재활용 연구소가 캄팔라에서 운영하는 공장은 매시간 650kg 그리고 매년 300만 kg 이상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활용 처리합니다. 공장 관리자 장 바티스테 비타마지르 씨의 설명입니다.
I would say it is working. If at all there were no recycling plants, that means
재활용 공장이 없으면 여기 들어온 쓰레기 모두가 그대로 강과 거리에 버려진다는 뜻이니까 우리 공장이 나름 한몫하는 셈입니다.
공장에 들어온 플라스틱 쓰레기는 분류, 세척, 가공 과정을 거쳐 마루 타일이나 지붕 재료를 만드는 회사에 납품됩니다. 우간다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미 콜롬비아에서 민간조직 오르가니즈모의 책임자 아나 마리아 쿠티에즈 씨가 오래 버틸 수 있는 집을 짓기 위해서 플라스틱 병과 모래, 진흙 그리고 짚을 섞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버리고 쓰는지 또 이런 것들이 주변 환경으로 어떻게 흘러들어가는지 이해하면 토지에 대한 지식이나 재활용, 재사용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겠죠.
이곳에서는 콜롬비아나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친환경적인 그린 가옥을 짓는데 쓰레기나 자연재료를 어떻게 쓰는지 배웁니다. 그린 가옥은 빗물을 저장해서 이용할 수 있고 화장실에 있는 분뇨를 비료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투데이 이은경이었습니다.
생활 속 과학상식.
네, 일상 속에서 생기는 궁금증을 과학 원리를 통해서 설명해드리는 생활 속 과학상식 시간입니다. 한반도 시간으로 지난 13일 새벽에 유럽 우주국이 만든 탐사선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혜성 67P에 착륙하는 데 성공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이 소식에 얽힌 몇 가지 과학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혜성에 착륙한 탐사선은 필레호고요. 이 필레호를 싣고 다닌 우주선이 바로 로제타호입니다. 그런데 이 로제타호는 10년 전인 지난 2004년에 발사된 뒤에 64억 킬로미터를 비행했다고 하는데 이 로제타호가 지구를 떠난 뒤에 바로 혜성으로 가지 않고 이처럼 훨씬 긴 거리를 돌아서 간 이유가 있었나요?
네, 연료를 많이 쓰지 않고 혜성에 접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로제타호는 발사된 뒤에 지구와 화성을 타원 궤도로 네 번 돌면서 지구와 화성 중력이 각각 탐사선을 끌어당기는 힘을 이용해 튕겨나가는 방식으로 혜성에 접근했습니다. 우주 탐사선 보이저 2호도 목성과 토성의 중력을 이용해 해왕성 너머까지 여행했다고 합니다.
지구에 있는 관제소가 지구에서 매우 멀리 떨어진 로제타호 그리고 필레호는 어떻게 교신하는지 궁금하군요.
네, 이 교신은 전파로 합니다. 이 전파는 빛의 일종인데요. 빛의 속도가 초속 30만 킬로미터고 67P 혜성이 지구로부터 5억 1천만 킬로미터쯤 떨어져 있으니까 착륙선이 보낸 전파가 지구에 도착하는데 30분쯤 걸립니다. 유럽 우주국이 혜성 착륙 사실을 실제 시점보다 31분 뒤에 확인했다고 발표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특별히 이번 혜성 탐사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뭔가요?
네, 혜성이 태양계의 형성과 진화에 대한 단서를 간직한 아주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혜성은 얼음, 가스, 먼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약 45억 년 동안 거의 손상되지 않은 잔여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몇몇 과학자는 이 혜성이 지구에 물을 가져다 줬다고 믿는데요. 이번 탐사를 통해서 이 가설이 증명될 수 있을지 많은 과학자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럽 우주국의 한 과학자는 혜성이 지구에 물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지구상 생명의 출현을 설명할 때 필요한 유기 성분을 물을 통해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려라 과학세상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무한 궁금증. 67억 지구촌의 다양한 모습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 라디오로 여는 세상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라는 세상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얘기를 들어보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섭입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재미 지진학자 김원영 박사와의 만남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1989년부터 미국 컬럼비아 대학 라몬트 도어티 지구관측소에서 25년째 지진파 분석 책임 과학자로 근무하고 있는 김원영 박사는 특히 지난 2001년 미국에 대한 9.11 테러 사건, 또 2006년 북한의 핵실험 분석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인물입니다. 북한이 고향인 김원영 박사는 또 6.25 전쟁을 겪으면서 이 북한의 아버지가 피납되는 아픈 가족사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의 주인공 김원영 박사의 남은 이야기 마저 들어보시죠. 네, 박사님, 최근 들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그 지진들이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수년 안에 대지진이 올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거기는 뭐 보통 지진이 한 규모가 7 정도에서 8까지는 항상 났으니까.
네.
그냥 매일 나는 게 아니고 뭐 몇십 년 만에 하나씩.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쪽이 딱 깨지잖아요. 그럼 또 그 부분은 몇십 년 동안 또 안 나요.
네.
그동안에 또 그 에너지가 축적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뭐 여기저기 이제 깨지는데 전에 깨진 거는 이제 나파밸리의 그 저쪽으로요. 거기는 이제 규모가 6점 얼마인데 그 정도는 뭐 항상 나는 데니까.
그런데 여기 워싱턴 쪽에도 몇 년 전에 한 규모 5점 몇 정도의 그 지진이었는데도.
네, 5.7이었어요 그때.
그런데도 이 굉장한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규모 6 정도는 뭐 일상적으로.
그렇다고 봐야죠. 거기는 알고 있었으니까 대충은.
그 일본이나 그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특별히 지진 대비해서 건축 그 기법이라든지 뭐 그런 게 워낙에 더 잘 돼 있겠죠.
예.
예. 그렇지만 이 보통 사람들, 민간인들이 지진이 발생하면 정말 이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은 이제 움직일 수 있으면은 자기 몸을 피할 수 있는 대로 가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큰 책상 밑으로 들어가든지 집이 고층 건물이면 뭐 천장이 무너져 내리거나 그러는 사람이 다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인데 예를 들어 뭐 우리 같은 이런 미국에서는 단층집 같은 경우에는 뭐 큰 그런 피해가 없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피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피하고 그럴 시간이 여유가 더 있으면은 밖으로 나가라고 그러거든요.
밖으로 나가라고요. 네,
밖으로 나가가지고 건물 근처에 있지 말고 조금 멀리 떨어져서 길변에 있지 말고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 왜냐하면 침리 연통 같은 게 무너지거나 제일 많이 무너진 게 연통이에요.
연통.
침리.
네.
침리가 뚝 끊어져가지고 굴뚝.
네.
그래가지고 떨어져서 이제 사람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 굴뚝 같은 거 안 떨어지는데 여건 멀라고 어떤 데에는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 유리창이 다 깨지더라고요, 요새는. 네. 그 유리창이 이제 고층에서 떨어지면 그게 흉기가 되죠.
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가지고 있으려는데 저도 일본 가서 요번 봄에 몇 번 겪었는데 그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간에 진동이 멈췄어요.
그렇죠.
거의 지진이 많이 나니까 진동이 꽤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떡하, 이거 지진이구나 어떡하나 그러고 있었는데 죄송해요. 그러다 그냥 지나갔어요. 이 준비는 잘 해놨어요. 그 사람들은 뭐 어디 가는 장소가 다 적혀 있고 엘리베이터 뭐 이런 거 다 못하게 돼 있고
네.
준비를 많이 해놨으니까 아무래도 피해가 적겠죠.
네. 그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박사님께서 특별히 지진학자가 되신 계기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지지라고 그랬죠.
네.
한국에서는 그때 우리가 대학생일 때는 지진학이라는 건 없었고.
요즘에는 그럼 지진학이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죠, 지금은.
예.
그 지구과학과에.
네.
그랬는데 이제 지진학은 그 밖에 야외를 나가는 걸 내가 좋아하니까, 그러면 뭐 물리도 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지만
네.
야 그러면 지질학과를 가서 산으로 둘러 댕기면서 조사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이제 가게 됐어요.
박사님은 그 한국에서 이탈리아로 독일로 스웨덴으로 물론 또 유럽에 계신 동안 여러 나라를 구경하셨을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미국까지 여러 나라를 경험하시고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북한 또 북한 사람들 여행도 잘 못하는 북한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드실 것도 같습니다.
답답하죠 뭐.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하자면 고향이 진남포거든요.
아
평양 바로 밑에 진남포인데 네. 대동강은 이제 올라가서 평양을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진남포하고 항구예요. 인천하고 제물포하고 서울 한양하고
네.
진남포하고 평양하고 그런 관계죠. 저희 그러니까 조부님들이라 거기서 돌아가셨겠죠. 그래서 고향도 가봐야 되는데.
박사님은 그 6.25 한국전 그 발발했던 1950년에 태어나셨다고 들었습니다.
50년은 아니고
예.
바로 나기 전에 그해 가을에 이맘때 났어요.
아, 예.
11월 몇일쯤 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6.25가 났을 때가 한 살이 안 됐는데 그 6.25가 났을 때 다 서울서 피난을 못 갔거든요. 우리는 서울서 살고 있었으니까.
네.
모레 그 동대문 근처. 그랬다가 그만 6월 25일부터 석좌이죠. 그
네.
9.28 수복될 때까지 꼬박 3개월 동안에 이제 북한군이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공산당들이 막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다 숨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바로 9.28 며칠 전에 저희 아버님이 납치당했었어요.
아, 예.
결국은 시신은 못 찾았는데 그때는 9.28 인천에서 막 상륙을 하니까
네.
다 총살시키고 도망갔다 오더라고 이북군 그 이민군들이 그래서 네. 그때 돌아가시고 그 일사후 대가 되거든요.
네.
중공군이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피난을 갔어요. 근데 그 추울 때 이제 다 내려가가지고 있다가 애들이 다 감기 걸려가지고 뭐 폐염도 걸려서 죽고 그랬는데 나는 한 살이고
네.
우리 형이 두 살인데 두 살짜리가 죽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또 어머니가 갑자기 심장이 콩팥이 나쁘셔가지고 돌아가셨어. 그래서 그만 중3 때인가 본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고아가 돼버렸어요. 참 황당하더라고. 그래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죠. 그다음부터 한 2, 3년 동안은. 외갓집은 서울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학교 다니는 데는 지장은 없었는데 아무래도 그 사춘기 이제 성장기니까
그쵸.
굉장히 어렵더라고. 그래서 한 2, 3년 동안은 아주 힘들게 지냈죠.
박사님이야말로 정말 6.25의 피해자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남다르지 감회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네.
고향도 이제 가보고 싶고 그런데 어떻게 또 말도 안 되는 사람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뭐 옛날에 그 중국 사람들 하는 짓이나 뭐 지금 북한에서 하는 짓이나 그런 거 보면 어떤 데 보면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남한에서는 4.19를 겪고 5.16을 겪고 뭐 그런 국회 정상화를 하고 경제 개발을 하고 뭐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쭉 벌어지잖아요.
네.
월남전에도 참가하고 뭐라가 그렇게 어려울 때에도 그래도 열심히 살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럼 이제 저는 이제 해외로 나가서 공부를 하고 물론 해외 나가서 공부할 때도 항상 나는 한국 사람이라서 열심히 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걸어갈 때 내가 뛰어댕겼어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뭐 일이 잘 되고
네.
열심히 하면 뭐 되니까. 그래서 뭐 여기 해외 여러 나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뭐 계약이 별로 없었으니까
네.
또 과학을 하는 게 좀 쉬워요. 그런데는 과학은 뭐 컴퓨터라든지 뭐 수학 같은 거 주로 하고 그러는 거니까 공통어지 세계 공통어.
그렇죠.
예, 그건 좀 다양한 면이었었고
네.
이제 어렸을 때는 좀 어려울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자기가 그런 걸 개척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잘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열심히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박사님 아이들은 점점 통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해야 되냐 이런 아이들도 많을 거고요. 후세들한테 어떤 말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거의 다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많고
네.
또 뭐 여러 가지로 거의 한 가족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남한에서는 사람들이 풍요롭게 잘 살고 있는데 자기 친척이나 뭐 친형제나 이런 사람들이 북한에서 그렇게 좀 힘들게 살고 있는데 가능하면은 빨리 북한이 자유화되고 또 통일이 되는 건 당연한 건 거거든요. 그런데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젊은 세대에서는 전혀 6.25라든지 이런 건 모르니까.
네.
그리고 그래서 그걸 보면은 빨리 통일이 됐으면 싶은데, 그죠?
네.
더 지나가면 더 물 터져서 더 희석되는 식으로.
네.
그래서 지금쯤은 통일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나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생각하고 있으면 뭐가 되거든. 거의 정말 하루에도 한 번씩은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로.
네.
뭐 뉴스도 보면서 생각이 나지만 지금 예. 그 남한에서 벌어지는 황당한 사건 같은 것도 들어보면
예.
야 이건 통일이 되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 한일 관계 같은 것도 통일이 돼버리면은 거의 문제가 될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분단돼가지고 그나마도 국력이 좀 적으니까
네.
통일되면 어차피 뭐 인구도 많아지고 국력도 커지고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이 없어지니까 뭐 이제 누구 말대로 만사형통인데
네.
이게 뭐 될 거예요. 내가 항상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들게 하고 댕기면은 나는 뭐가 되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뭔가에 걸린 거죠.
네.
근데 누구 말대로 소멸될 수가 있어.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라디오라는 세상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이죠. 끝으로 추억의 한국가요, 사랑도 추억도 박미의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희들 물러갑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밤방송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 Yo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all in the same boat. All in the same boat입니다. All in the same boat is a phrase that we're going to learn about today.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that Young and Eugene had.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All in the same boat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Because of the heavy snowstorm, I've been out of school for 1 week. It's unbelievable.
Same here. I hear that many schools are still closed as cleanup continues.
Wow. So no school until they say so, huh?
Yeah, you're right. No one's going back yet. We're all in the same boat.
영은 유진에게 Because of the heavy snowstorm, 이 눈보라 때문에 I've been out of school for 1 week. 일주일째 학교를 안 나가고 있어. It's unbelievable. 믿기지 않아. 라고 하네요. 유진이 Same here. 나도 마찬가지야. I hear many schools are still closed. 많은 학교들이 휴교라고 하더라고. As cleanup continues, 청소 작업이 시작되면서 많은 학교들이 아직도 열지 못하고 있대. I hear many schools are still closed as cleanup continues. 라고 하니까 영은 Wow! 와, so no school? 그럼 학교에 못 나가는 거네? Until they say so, huh? 학교에서 오라고 할 때까지, 그치? 하고 좋아합니다. 그러자 유진은 Yes, you're right. 네 말이 맞아. No one's going back yet. 아직 아무도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있어. We're all in the same boat. We're all in the same boat. 우린 다 같은 상황에 있지 뭐 라고 하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Because of the heavy snowstorm, I've been out of school for 1 week. It's unbelievable.
Same here. I hear that many schools are still closed as cleanup continues.
Wow. So no school until they say so, huh?
Yeah, you're right. No one's going back yet. We're all in the same boat.
오늘의 영어 표현은 all in the same boat이죠. All, A-L-L, all in the same boat. All in the same boat는 모두가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또는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라고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When everyone is facing the same challenges or when they are in the same unpleasant situation as other people, 모두가 같은 도전과 어려움을 마주하는 상황 또는 모두가 같은 입장에 처해 있을 때 We're all in the same boat. We're all in the same boat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Now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Because of the heavy snowstorm, I've been out of school for 1 week. It's unbelievable.
Same here. I hear that many schools are still closed as cleanup continues.
Wow.
So no school until they say so, huh?
Yeah, you're right. No one's going back yet. We're all in the same boat.
오늘의 영어 표현, all in the same boat. 모두가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all in the same boat. When everyone is facing the same situation or challenges, all in the same boat. 꼭 기억해 두세요. English with you,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Yaksa sok onel. Yaksa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06년 11월 21일 오늘.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영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유럽 전역에 대륙 봉쇄령을 공포합니다. 대륙 봉쇄령으로 유럽 국가들은 영국과의 무역이 금지됐고 영국의 상손 또한 유럽 땅에 정박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나폴레옹이 대륙 봉쇄령을 발표한 이유는 영국이 나폴레옹의 유럽 재패 계획에 걸림돌이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봉쇄 정책은 나폴레옹의 생각과는 달리 오히려 유럽 국가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했고 영국과 몰래 밀무역하는 국가들이 속속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에 나폴레옹은 영국과 가장 많은 밀무역을 하는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해 원정에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러시아에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후퇴하게 됐고 결국 이 대륙 봉쇄령은 나폴레옹의 몰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1995년 11월 21일 오늘, 세르비아와 보스니아, 크로아티아의 지도자들이 미국의 오하이오주 데이턴에 모여서 3년여에 걸쳐 지속된 내전을 중단하는 평화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A raw dawn in Ohio saw the negotiations still in turmoil, and the planes of the participants being readied for departure.
1992년 3월, 보스니아의 크로아티아계와 이슬람계들이 유고슬라비아에서의 독립을 선언하자 세르비아인을 포함한 유고슬라비아 연합군이 보스니아를 공격하면서 보스니아 내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보스니아 내전은 이어 3년 후에 걸쳐 지속됐고 이 기간 동안 보스니아 지역에서는 각 민족들이 다른 인종을 죽이는 인종 청소가 자행됐습니다. 또한 보스니아 내전으로 총 20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200만 명 이상이 집을 잃었으며 57개 이상의 도시가 파괴되는 등 그 피해는 막대했습니다. 결국 세르비아와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지도자들은 보스니아 내전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미국 클린턴 정부의 중재 아래 1995년 오늘 미국 데이턴에 모여 평화 협약에 조인하게 된 것입니다.
The presidents of Bosnia, Croatia, and Serbia have made a historic and heroic choice.
데이튼 평화 협정은 같은 해 12월 12일 최종 합의를 거쳐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보스니아 내전은 마침내 종결됐고 보스니아는 이슬람계 크로아티아 연방과 세르비아계 공화국으로 분할되게 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 정부는 시리아의 주요 반체제 인사인 루아이 후세인 씨가 시리아 사법당국에 의해 구금돼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합니다. 후세인 씨는 지난 11월 12일 스페인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방문길에 올랐다가 시리아와 레바논 국경 부근에서 납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세인은 시리아를 40년간 장기 집권해온 바샤르 알 아사드 일가에 대해 오랫동안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해왔습니다. 아사드 현 대통령의 아버지 하페즈 알 아사드 정권 재임 기간에는 7년간이나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후세인 씨는 지난 2011년 다라시에서 아사드 정권에 반대하며 평화 시위를 벌이던 시민들이 정부군에 의해 유혈 진압되자 그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는 이유만으로 또다시 옥고를 치렀습니다. 현재 정부와 반정부 측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는 시리아 내전은 발발 뒤 3년여 동안 무려 2만 명의 민간인들이 희생되고 수백 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루아이 후세인은 시리아 국가건립이라는 이름의 사회운동단체를 공동 설립해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대체할 연립정부 구성을 촉구해왔습니다. 시리아 법원은 이 같은 후세인의 활동에 대해 국가 정서와 국민 감정을 약화시킨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후세인은 아사드 일가와 같은 이슬람 시아파의 한 분파인 알라위파에 속합니다. 그러나 시리아 정권은 정부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모두 순위파 극단주의자들로 구성된 테러 분자들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후세인의 투옥은 또 아사드 정권에 반대하는 그 누구도 종교나 출신 배경에 관계없이 마구잡이로 체포되고 구금되는 시리아 정권의 악명 높은 사법체계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시리아에는 의사와 언론인, 어린이, 여성, 인권운동가 등 수만 명이 구금돼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고문과 성폭력,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시리아 내전 모든 당사자들에게 수감자들과 정치범들을 모두 풀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미국은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에 대해 루아이 후세인을 비롯해 수천 명의 시리아인들을 끔찍한 교도소에서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합니다. 미국은 아울러 아사드 정권은 즉각 국제 감시단을 모든 수용시설에 아무런 제한 없이 접근 가능하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은 시리아 국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미군 아사드 대통령이 물러나고 또 시리아 국민들의 뜻에 따라 정치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비오의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북한의 20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를 정치적 도발로 규정하고 미국의 대북 적대 행위가 새로운 핵실험을 더 이상 자제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은 또 결의안 통과 배후로 미국을 지목하고 미국이 유럽연합과 일본을 앞세워 국제사회의 압력을 행사해 결의안을 강압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인권 분야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 의지를 밝혔음에도 미국 등이 이를 거부했다며 이로써 대화는 물론 교류 협력의 문도 닫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각국의 정세 완화를 통해 육자회담제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시설 가동이나 운영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북핵 육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20일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 최룡해 노동당 비서와 회담한 뒤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회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가진 연설에서도 최룡해 비서의 러시아 방문이 육자회담 재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러시아는 김정은 제1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룡해 비서는 사흘간의 모스크바 방문 일정을 마치고 20일 저녁 극동지역인 하바로프스크로 이동합니다. 오스트리아 빈을 방문 중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20일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과 회동할 예정입니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회동에는 캐서린 애슈턴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오는 24일까지 이란 핵시설에 대한 다국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앞서 케리 장관은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 세계 강대국들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지만 협상을 위한 협상은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오는 24일 이후로 협상 시한을 늘리는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와 독일은 지난 1년 동안 이란과 이란 핵시설에 대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 최대 500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체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합니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저녁 미 전역에 생중계되는 특별연설을 통해 이민개혁에 대한 청사진과 행정명령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9일 인터넷 사회 연결망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의 이민제도 문제점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불행하게도 정치권이 오랫동안 방치해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이번 행정명령은 대통령으로서의 합법적인 권한 행사로 제도가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며 의회의 초당적이고 포괄적인 이민개혁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권한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간 폭설이 집중된 미국 뉴욕주 버팔로시에 20일 또다시 최고 1.5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현재 주민 대부분이 고립된 버팔로 지역에 오늘 하루도 폭설이 계속돼 최고 1.5m의 눈이 더 쌓일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폭설로 현재까지 7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현장 접근 등이 어려워 피해 규모는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 텔레허시에 있는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20일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3명이 다쳤습니다. 범인은 이 대학 도서관 밖에서 유리창을 통해 건물 안쪽으로 총기를 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인은 대학 경비대와 대치를 벌이다 사살됐습니다. 경찰은 부상 정도가 심한 2명은 병원으로 후송했고 나머지 1명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이주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5,890, 7,235kHz로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